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 미국이 반군들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군 대변인은 어제 시리아 군만이 휴전을 준수하고 있고 미국이 지원하는 반군은 주거 지역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러시아의 휴전 약속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 인사 어느 누구도 러시아나 시리아 정권의 휴전 약속을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요한 것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알레포 지역 반군들은 이번 휴전 합의에 대해 여전히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유시리아군 관계자는 BOA에 자신들이 휴전을 지키는 이유는 단지 식량과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알레포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구호 차량은 여전히 터키에 대기한 채 시리아 국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테판 데 미스트라 유엔 시리아 특사는 수백 대의 구호 차량이 지원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시리아 정부가 이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휴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순찰과 영내국가 해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해 남중국해 활동을 늘릴 계획이라고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이 말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이나다 방위상은 어제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이같이 밝히고 필리핀과 베트남 등 영내 국가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또 미국이 오는 2020년까지 해군과 공군 자산의 60%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할당하기로 한 계획을 환영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중국이 최근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지에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영토와 주권 보호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결의를 강조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 고등법원은 오늘 미군기지를 위한 매립작업 승인을 철회한 오키나와현 정부의 결정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중앙정부와 오키나와현 정부는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놓고 20년째 갈등을 빚으며 법정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미국은 현 후텐마 해병대 공군기지를 인구가 적은 해노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매립작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반대파들은 오키나와에서 아예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오키나와 현 정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 후보가 폐렴으로 인한 건강 문제 논란 이후 어제 유세장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스보로의 한 대학을 찾아 선거일이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집에 가만히 앉아 안정만 취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그러나 수많은 미국인들은 아프게 되면 대안이 없다며 임금이 줄면 자칫 집을 잃는 등 여러 재앙에 닥치게 된다면서 자신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것은 자녀들과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이날 뉴욕 경제클럽 연설에서 4조 4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과 규제 축소를 통해 앞으로 10년간 평균 3.5%의 경제 성장으로 2,5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와 CBS의 최근 공동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와 트럼프 후보의 지지도는 42% 동률을 이루며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오늘 베네수엘라와 쿠바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비동맹운동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쿠바를 방문해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과 피델 전 의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환경 파괴와 천연자원 불법 착취, 또 불법 토지 강탈 등에 관한 범죄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어제 환경파괴와 토지 수탈 등을 주도하는 정부와 개인은 반인도주의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등 고강도 제재안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이동식 탄도미사일 역량을 빠르게 진전시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운용 등 공격 수단을 다각화하고 있다면서 일본 방위상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North Korea presents serious security threat as it continues to actively.
북한 함경북도에 사상 최악의 홍수가 발생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외신들은 지적했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북한은 구름이 많고 동풍의 영향으로 함경남도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29도로 오늘과 비슷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안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재 수위를 둘러싼 양측 견해차로 언제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 오준 대사는 1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대사는 미국과 중국이 협의를 시작했다며 지난 3월 2270호 채택되는 57일이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것보다는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게 전반적인 이사국들의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에 포함될 실질적인 제재 내용에 대한 문안 협의는 시작되지 않았다며 당장 어떤 내용이 담길지 예단하긴 이른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대사는 문안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면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이견이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협상 기간이 길어질지 줄어들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어떤 문구를 결의안에 포함시킬지 또 관련국인 한국이 어떤 제재를 추진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오 대사는 유엔 안팎에서 관측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외교가에선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 금지 그리고 석탄 등 광물 수출 금지와 관련해 민생 목적을 예외로 규정한 조항의 철폐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도 14일 배포한 자료에서 기존 제재 조치의 일부 틈새 제거와 제재 대상 단체와 개인 확대, 기타 신규 제재 조치 포함을 새로운 결의안 추진 방향으로 잡아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상임이사국인 중국 정부가 이런 제재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결의안 채택까지 긴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나오기까지 미국과 중국이 제재 수위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5개 상임이사국 모두가 동의해야 채택될 수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도 안보리 차원에서 대북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헌장 41조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은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으며 이는 새 결의안 채택을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아직 안보리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나라는 없다며 결의안 내용에 대해 언급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른바 P5로 불리는 세계 5대 핵 보유국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대표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워싱턴에서 제7차 P5 회의를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올해 1월과 6일 또 9월 9일 이루어진 북한의 핵실험과 잇단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P5는 성명에 담긴 18개 조항 가운데 8번째 항에서 북한 문제를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2005년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모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안보리에서 지난 9일 채택된 언론 성명을 상기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면서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에 북한이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나다 도미노 일본 방위상이 워싱턴 방문에서 북한의 공격수단이 다각화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미한일 간 공조가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군사정보 공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나다 도모미 일본 방위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presents serious security threat. As it continues to actively advance its nuclear and missile programs.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나다 방위상은 15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이 올해에만 벌써 핵실험을 두 번 감행하고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발사했다며 미사일 세 발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최근 수년간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공격을 개시할 수 있는 이동식 탄도미사일 역량을 점증적으로 증명해왔다고 우려했습니다.
North Korea's road mobile ballistic missile forces have increasingly demonstrated their ability to mount an attack at the place and time of their choosing.
이어 북한의 지난달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를 상기시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이제 해저 운용 역량을 갖출 태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북한이 SLBM 체계를 통해 이미 막강한 탄도미사일 역량에 생존력과 새로운 공격 방식을 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SLBM system will bring improved survivability and a new mode of attack to its already formidable ballistic missile forces.
이나다 방위상은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미일 간 양자 협력뿐 아니라 미한일 3자 협력 또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2014년 체결된 미한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을 소개하면서 지난 6월 세 나라가 하와이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며 관련 정보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 나라가 3자 안보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이날 한일 관계 강화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For Japan, deepening bilateral relations with the Republic of Korea is also of great importance.
한국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이고 동북아시아의 범위를 넘어 해양 안보, 사이버, 우주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전략적 이해를 공유한다는 설명입니다. 이나다 방위상은 한일 과거사 갈등과 관련해 두 나라가 객관적 관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 바라봐야 하고 여기에 대해 솔직한 견해를 주고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위안부 문제 등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난해 말 매우 역사적 합의를 했고 일본은 약속한 조치를 이미 이행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영국 외무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지난 12일 영국 주재 북한 대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영국 외무부 알록 샤르마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은 14일 의회에 제출한 서면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샤르마 차관은 북한 대사에게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영국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교류에 나서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점점 더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샤르마 차관은 북한 당국이 핵과 탄도일 미사일 프로그램보다는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진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자간 대화에 복귀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며 국제원자력기구의 전면적인 접근을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최근 한반도 상공에 미군 전략폭격기가 전개된 데 대해 자신들도 이에 맞서서 다른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5차 핵실험에 이은 추가 도발 의지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베네수엘라에서 열린 제17차 비동맹운동 강요회의에서 북한은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한 미국의 도발에 맞서 다른 공격을 개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또 북한이 지난 9일 벌인 5차 핵실험은 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였고 한반도에서의 미군 활동에 맞서기 위한 정당한 방어 정책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무장이 미국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위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거듭 주장한 겁니다. 미국은 지난 13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 B-1B 랜서 두 대를 한반도 상공에 투입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한 지 나흘 만에 미국이 광범위한 파괴력을 갖춘 전략무기인 B-1B를 한반도에 전개한 것은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리 외무상이 추가 공격을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의 무력 시위에 위축되지 않겠다는 외교적 수사에 그치지 않고 모종의 대형 추가 도발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이정호 발언은 미동맹 회의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해서 미국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이 첫 번째 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영호가 어떤 추가 도발을 염두에 두고 했다면은 대남 도발이나 이런 것보다는 본격적인 ICBM급 시험 발사라든지 아니면은 추가 핵실험, 특히 수소폭탄 핵실험 같은 것이 북한이 할 수 있는 도발의 유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는 도발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 핵실험과 관련해선 한국 군당국도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에 핵실험을 또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군의 전략 폭격기에 대한 요격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한편 리 외무상이 참석한 비동맹운동 강요회의는 주요 강대국 블록에 공식적으로 속하지 않거나 이에 대항하려는 국가들로 이루어진 국제조직인 비동맹운동의 회원국 모임입니다. 비동맹운동은 120개 회원국과 17개 옵서버 국가로 구성되어 있고 북한은 지난 1975년에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해 체제 선전과 지지세력 확보를 위한 국제무대로 활용해 왔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리 외무상이 이번에도 북한 핵무장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5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경한 대북 제재 분위기를 완화시키는 데 활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신들의 핵보유가 미국의 공격에 맞선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강제함으로써 결국 자신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 제재나 압박을 완화하는 동시에 비동맹 무대를 통해서 자신들의 위상 또한 높이고자 하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리 외무상은 비동맹 회의 참석에 이어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 오는 24일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이 테러 지원국 심사 강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008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이 삭제된 것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이었다면서 이런 일이 또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는데요.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12일 전체 회의를 열어 테러 지원국 심사 강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Being the chair, two-thirds being in the affirmative. The rules are suspended. The bill is passed without objection. The motion to reconsider is laid upon the table.
이날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지지 발언에 적극 나섰고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잘못 삭제된 사례로 한결같이 북한을 꼽았습니다.
Administrations from both parties have abused this process. In 2008, North Korea's designation.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행정부가 테러 지원국 삭제 절차를 남용했다며 2008년 북한은 핵무기 폐기를 약속하고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핵 계획을 계속 유지했고 이는 지난주 5차 핵실험에서 증명됐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 법안은 행정부의 권력 남용에 대한 중요한 견제라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armed and supported organizations like Hezbollah and Hamas and has reportedly assisted the regime.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은 북한은 테러 단체인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지원하고 무기를 제공했으며 시리아와 이란의 핵 개발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 밖에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도발적이고 파괴적인 활동은 수없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북한이나 쿠바가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된 사례를 볼 때 이런 삭제 절차가 현재 고장나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드 요호 공화당 의원은 이 법안은 해당 국가가 테러 지원 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기간을 6개월에서 24개월로 4배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My legislation will quadruple the time a designated country must refrain from sponsoring terrorism before the president can remove it from the list.
법안은 특정 국가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는 대통령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방편도 마련했습니다. 삭제 결정을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한 뒤 90일 내에 의회가 상하원 공동 결의안을 채택해 이 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법안은 또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관련 조사를 시작하면 열흘 내에 의회에 알리고 이후 20일이 더 지나면 조사 내용도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요호 의원은 법안을 통해 북한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과 같은 실수를 다시는 허용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6월 2016 북한 테러 지원국 지정법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테러 행위를 행정부가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 법안도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노동미사일이 목표 지점에서 발생하는 오차 반경이 줄어들어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지난 5일 발사한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3발은 1,000km를 비행해 일본 방공식별구역 내의 해상에서 떨어졌는데 3발의 낙하 지점이 모두 반경 1km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노동미사일이 1,000km를 비행할 때 발생하는 오차 반경이 적어도 2km, 최대 3에서 4km라는 기존 분석치보다 훨씬 줄어든 겁니다. 이처럼 노동미사일의 정확도가 향상된 원인은 미사일 동체에 유도장치를 부착한 효과로 추정됐습니다. 유엔이 지난 한 해 동안 북한의 강제 실종 사건 41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이 현재 진행 중인 제33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의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활동을 정리한 이 보고서에서 이 기간 동안 북한의 강제 실종 사건 41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공식 요청했다며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강제 실종이란 국가기관 또는 국가의 역할을 자임하는 단체에 의해 체포, 구금, 납치돼 실종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강제 실종된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과 나아가 사회 전체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인권 침해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사례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실무그룹은 어떤 강제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를 북한에 요청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실무그룹의 보고서들에 따르면 41건의 강제 실종 사건 중에서 지난 2008년 중국 선양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된 뒤 2009년에 북한으로 송환된 김철국 씨 등 중국 당국에 체포된 뒤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이 16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2005년 함경북도 온성에서 체포된 뒤 2006년 이후 행방을 할 수 없는 김승길 씨 등 북한 내에서 당국에 체포된 뒤 소식이 끊긴 사람이 7명, 또 최홍식 씨 등 6.25 전쟁 납북자 7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1970년대 서해와 동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하다 북한으로 끌려간 한국 주민 3명과 중국에서 북한 공안에 체포된 뒤 북한으로 끌려간 북한 주민 2명, 그리고 1969년에 북한에 납치된 한국 대한항공의 여승무원 정경숙 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실무그룹은 이번 보고서에서 지난해 5월 22일 마루즈키 다루스만 당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권고를 근거로 북한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초청해 줄 것을 북한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조만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강제 실종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국군 포로와 북송 제1한인 납북 일본인 등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북한에 의해 강제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0년에 설립된 실무그룹은 피해자 가족이나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 사건을 접수해 심사하고 이를 납치 의심 국가에 통보한 뒤 명확한 조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함경북도의 수재민들을 위해서 17만 5천만 달러의 비상예산을 투입했습니다. 평양주재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그동안 고립됐던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의 도로가 다시 연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15일 북한 수재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건 지원을 위해서 미화 17만 5천 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은 WHO 동남아시아 지역 비상기금에서 조달한 것으로 북한 보건성의 지원 요청을 받은 지 24시간 안에 집행했다고 세계보건기구는 밝혔습니다. WHO는 이 자금으로 홍수 피해 지역에 응급보건세트 26개를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응급보건세트 1개로 3개월간 1만 명을 진료할 수 있어서 총 26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제공된 것입니다. WHO는 또 비상기금으로 진료소로 사용할 수 있는 천막 5개를 수해 지역에 세우고 설사치료약과 수질정화제 등을 분배했습니다. WHO 동남아시아 사무소장인 푸남 케트라팔 싱 박사는 북한 수해 지역에서 많은 보건시설이 파괴됐다며 수재민 진료와 약품 분배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싱 박사는 수재민들이 수인성 질병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싱 박사는 임산부, 신생아,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진료, 설사병, 급성 호흡기 감염, 홍역 발병 방지, 기초 보건시설 복구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크리스 스테인스 평양주재 국제적십자사 대표는 14일 VOA와의 통화에서 일부 고립 지역의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고 밝혔습니다.
I've been told that they have since been open, but we would expect in those situations, in those counties, with the reports from the government, that
스테인스 대표는 고립돼 있던 함경북도 무산군과 연사군이 이제 고립이 풀리고 도로가 연결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북한 정부의 지원품이 도착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립돼 있던 지역들은 회령시보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겨울이 되기 전 빨리 복구를 끝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어서 그 지역의 수재민들이 지금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스테인스 대표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수재민은 14만 명이지만 이번 홍수로 직접 피해를 입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총 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UN과 구호단체들이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nd our estimate is that it may be as many as 600,000 people who are also directly affected.
스테인스 대표는 이들 60만 명 중에는 집을 잃지는 않았지만 식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또 회령실을 포함해 수해 지역의 보건시설들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16,000헥타르의 농지가 침수된 것은 당장 수재민들의 식량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물론 내년 농사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재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이처럼 함경북도에 사상 최악의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 당국은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계속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 세계에 대응하면서 이제 홍수 재난에 대해 국제사회의 원조를 구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지난 13일 북한의 홍수 피해 소식을 전한 기사의 제목입니다. 이 신문은 북한 당국이 홍수 피해에 대해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지원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앞서 지난달 29일에서 이달 초 함경북도에서 발생한 홍수가 해방 후 처음 있는 대재앙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특히 북한 외무성이 14일 평양 주재 아시아나라 외교관들을 초청해 핵무장을 절대로 손에서 놓지 않겠다면서도 큰물 피해 사업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워싱턴타임스 신문은 14일 김정은 정권이 수억 달러를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허비하면서 홍수 피해 지원을 국제 구호기구들에 구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특히 북한이 지난 9일 핵실험 실시 닷새 전에 유엔 구호기구들의 긴급 지원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냈다며 김 씨 정권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이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북한은 지원에 대한 분배 감시를 허용하면서도 모든 지원 물품은 평양을 거쳐야 하고 두만강을 통한 지원은 예외지만 지원 규모를 본 뒤에 허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스는 분석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핵시설과 핵무기 제조에 적어도 15억 달러를 투입했다며 이 돈을 홍수 피해를 줄이는 데 사용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 역시 14일 홍수 피해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당국이 해방 후 처음 있는 재앙이라고 밝혔지만 이런 긴급 사태가 북한 매체에선 주요 소식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오히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군부대 산하 농장 방문을 주요 소식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3일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많은 나라 지도자들이 자국민의 민생 개선보다 권력 유지에 더 집착하는 모습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반 총장은 여러 나라의 어려움들이 국민이 아닌 지도자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지도자들은 국민을 지배하고 대부분이 부패했으며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뉴욕타임스 신문은 14일 한국 등 과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던 여러 나라들이 대북 지원을 더욱 꺼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들 나라 정부들은 북한 정권이 국가 재원을 핵무기 프로그램에 허비하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의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기록 영화 자백이 곧 한국 극장에서 상영됩니다. 이 영화는 한 탈북자가 간첩 누명을 쓰는 과정을 자세히 추적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김정우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한국국가정보원이 탈북자를 가장한 북한 간첩을 잡기 위해 강압적인 방법을 쓴 사건을 다룬 기록영화 자백이 한국에서 다음 달 개봉됩니다. 영어로 스파이네이션이란 제목이 붙은 이 영화는 탈북자 유우성 씨 사건을 소재로 삼았습니다.
국정원에서 있었던 일을 좀 이렇게 한번 쭉 한번 얘기를 좀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힘드시겠지만.
받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허심소하게
2012년 북한을 탈출한 뒤 한국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했던 유우성 씨는 탈북자 명단과 민감한 정보를 북한에 제공했다는 혐의로 지난 2014년에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정원이 유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여동생 유가려 씨에게 허위 자백을 강요했고 또 자신들이 위조한 유 씨의 중국 출입국 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그리고 핵심 증거인 유 씨 여동생의 진술에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해 유우성 씨는 간첩 혐의를 벗었습니다. 영화 자백은 유우성 씨 사건 외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을 소개했습니다. 영화를 감독한 최승호 PD는 유 씨 사례가 큰 권력을 가졌지만 외부 감시를 별로 받지 않는 한국 국정원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며 한국 국회가 국정원을 제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록영화 자백은 올해 개최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고 이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과 아시아 영화평론가들이 주는 뇌팩상을 받았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한 주간 자유아시아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소개하는 주간 RFA 소식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인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가 모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례적으로 국경 경비대 검열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RFA는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 프레스의 보도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지난 8월 말부터 북중 국경 지역에서 근무하는 경비대의 외출을 제한하고 부대 검열도 상호 간 교차로 진행하는 등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함경북도 무산군에 거주하는 한 취재 협력자는 지난 8월 말부터 국경 경비대 간 교차 검열이 진행돼 대원들이 외출을 하지 못하고 심한 검열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교차 검열은 국경 경비대가 일반 주민에게 뇌물을 받고 탈북이나 밀수, 정보의 유출과 유입을 방조하는 부정부패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고 RFA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비리 근절을 위해 부대를 교체하거나 상급기관의 검열을 진행한 적은 있지만 국경 경비대끼리의 교차 검열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검열은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경비 부대끼리 서로 단속하게 함으로써 국경 경비대의 비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RFA는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이 북중 접경 지역의 홍수 피해 복구 사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에 기반을 둔 비정부기구 ACAPS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5차 핵실험 때문에 대북 지원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엔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북 제재 수위가 높아지면서 각 기구와 단체의 사업자금 송금과 물자 운송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 단체는 전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단체는 추가 홍수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상적인 복구 작업은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극심한 수해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지역의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싱가포르의 민간단체 조선 익스체인지가 오는 11월 외국의 창업 관계자들을 평양으로 초청해 북한의 경제와 경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창업과 관련한 연수회를 열 계획이라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RFA에 따르면 이번 연수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평양에서 열리며 북한의 여성 경영인 수십 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경영 개발과 자금 운용, 상품 선전, 사업 계획서 작성 등 사업체를 세우는 실질적인 방법과 경험을 북한의 예비 여성 경영인에게 교육할 예정입니다. 방송은 조선 익스체인지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평양 연수회와 관련한 안내문을 올렸으며 외국인들의 방북 신청 마감일은 9월 15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선 익스체인지는 최근 실시된 북한의 5차 핵실험을 우려하는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앞으로 북한과 관련한 활동을 진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조선익스체인지는 이번 연수회는 계획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RFA에 따르면 조선익스체인지는 지난해 북한에서 7차례, 해외에서 2차례 등 총 9차례의 연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에 한반도 관련 뉴스를 소개하는 주간 RFA 소식 심현지였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소개해드리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북한과 보건과 의료 협력 사업을 벌이는 단체가 이달부터 매월 첫째 주 목요일에 이 통일 보건 의료 포럼을 열고 있는데요. 지난 8일에는 첫 번째 포럼이 열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럼 주제는 보건의료인과 통일보건의료의 도전입니다.
지난해 설립된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은 북한에 대한 지속적인 보건의료교육을 통해 남북한 교류협력을 도모하고 북한 의료인의 양성 및 교육 지원을 통해 남북한 의료 통합과 북한 화합의 기틀을 다진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운영 중인 단체인데요.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문용자 이사장입니다.
개성공단에 가서 한 5년 거기서 병원을 하면서 북측 의사들 데려다가 같이 근무를 했어요. 2007년부터 10년까지 해서 같이 협진을 했어요. 너무나 정말 보면은 똑같은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의사인데 또 약도 없죠. 의료기구도 없죠. 그렇게 가슴이 아파서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초음파. 엑스레이 찍는 거 가르쳐주면 일 없다고 그럽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랬을 때 아, 우리가 무작정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는 저 사람한테 하는 기술 가르치는 데 신경을 좀 써야겠다 했는데도 갈 수가 없고 개성공단에서 이제 그쪽 밤에 이제 그 의사들 산부인과 외과 이런 분들이 저한테 조용히 와서 미안하지만 책 좀 구할 수 없느냐. 그래서 우리는 영어로 됐다. 우리 영어 다 압니다. 참 현명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구해주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같은 동족을 감사 안아서 살도록 해주고.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에서는 올해 9월 8일부터 오는 2017년 2월 9일까지 매월 첫 목요일에 통일보건의료포럼을 열어 북한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남북보건의료교육재단의 이사를 맡고 있는 김희숙 동남간호대 교수입니다.
통일보건의료포럼을 통하여서 저희 재단에서 보건의료를 통해서 통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국제보건, 개발협력, 정치경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대해서 통일과 통일이 되는 과정 안에서의 북한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하고 통합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모색하고자 저희 포럼을 기획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진행된 첫 토론은 보건의료인과 통일보건의료의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는데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심혈관센터장인 김영훈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김영훈 교수는 북한 주민의 건강과 의료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지속성이 가능하며 실질적인 남북 의료 협력에 지금이라도 정부와 민간단체, 특히 의료인들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지금 그 제재를 통해서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있고 특히 영유아나 산모들이 굉장히 큰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료인들은 정치인들은 몰라도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 서양의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서양 의학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이제는 북한 지역에 우리 그동안 우리가 남한 의료가 엄청나게 세계적인 수준까지 발전했는데 이제는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그 도움의 역할 또 뭔가 체계적인 어떤 역학조사 또 남북 공동 그 대치 사업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해야 통일을 이야기할 수 있다.
김영훈 교수는 또한 의료인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가장 중요한 영역인 보건의료의 교류, 협력, 통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결핵에 대한 남북한 공동퇴치 사업과 통일의료보건 분야의 전문가 양성, 그리고 먼저 온 통일인 탈북민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이 중심 과제라고 말했는데요. 김영훈 교수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온 우리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은 예가 있잖아요. 요새 말라리아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어요. 특히 말라리아 같은 것은 휴전선 부근에서 상당히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박테리아나 또는 동물이나 또는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 질환들은 북한에서 창궐을 하면 남한도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질병에 대해서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의료인이라면 또 같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어떤 자각을 하는 또 그런 걸 좀 일깨우는 그런 자리입니다.
김영훈 교수의 주제 발표에 이어서는 경퀘수 하나반도 의료연합회장과 이수구 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의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경퀘수 회장은 1차적으로 북한 의료를 돕는 일을 꾸준히 개발해서 진행해 나가야 한다며 탈북 의료인들을 잘 도와서 한국에서 의료 전문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북한 의료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는 것, 또한 한국과 북한이 지역별로 전문 분야별로 친구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등을 제언했습니다. 또한 2차적으로는 남북의 대형 병원들이 업무 협약을 맺고 의료 협력과 지원을 지속해야 하며 3차적으로는 통일한국이 아시아 의료 강국으로 발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런 냉담과 무관심으로 인한
한편 두 번째 통일의료 포럼은 오는 10월 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열리는데요. 통일보건의학과 남북보건의료교류협력, 미래를 위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주제로 김신곤 고려대 의대 내과 교수, 윤석준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서원석 연세대 객원 교수,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의 발표로 진행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한국은 지금 계속 추석 연휴 중에 있는데요. 오늘 고속도로 고향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차량으로 정체가 심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공식적인 휴일은 오늘까지입니다만 내일과 모레 주말까지 또 연휴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 고속도로 위에 쭉 늘어선 차량의 행렬 일요일까지도 사실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에서는 전국의 고속도로가 귀경 전쟁의 몸살을 겪고 있다 이런 제목의 소식이 계속 전달되고 있고요. 내일 새벽은 되어야 이 평소 주말의 교통량을 회복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보통 명절을 한국에서는 민족의 대이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명절 맞은 분위기 뭐 전국의 공항, 기차역, 고속버스,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득했던 그런 오늘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명절새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느 시골 마을에 걸린 현수막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서울에서 서남쪽으로 한 5시간 거리에 있는 자동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에 걸려 있는 현수막 이야기입니다.
네.
보통 시골 마을이나 어떤 아래쪽에 이제 고향으로 갚게 되면 추석을 맞아서 고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반기는 현수막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 그런데 이곳에 진도군 의심면에 걸린 이 현수막이 올해는 아주 특별한 내용의 문구를 실어서 눈길을 끌었고
네.
이 현수막이 뭐 문자라든지 문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라든지 SNS 뭐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타고 전국으로 지금 전해져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일단 이 문구를 보는 사람들은 미소를 짓게 됩니다.
예.
이 인터넷에는 이런 시아버지가 있다면 당장 시집을 가고 싶다 이런 내용의 반기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는 걸까요?
마을 입구 전봇대 사이에 옆으로 아주 길게 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겁니다.
예.
현수막 뒤통에는 추석, 환영 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고요.
네.
안쪽 내용을 주목해야 합니다.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그 위에 손글씨로 애미야 어서 와라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뭐랄까요? 굉장히 파격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명절에 요즘 멀리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도 많은 요즘인데
네.
도로 위에 정체를 뚫고 시댁까지 찾아오는 도시 며느리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시아버지의 마음 표현이라고 합니다.
네.
올 추석에는 시아버지도 부엌에 들어가서 이 며느리들의 수고를 덜어줄 테니 그런 각오를 담아서 약속의 글을 쭉 마을 앞에다 게시를 한 건데요.
네.
보는 며느리들도 전국의 시아버지들도 웃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많아지는 그런 현수막이어서 화제가 되고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라면 뭐 흔히 말하는 옛날 분들이 대부분이실 텐데 뭐 60 이상 되시고 뭐 그때 어르신들은 사실 남자들은 부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금기시했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만큼 아주 특별한 시아버지들의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대가 달라졌고요.
네.
또 환경도 변한 만큼 이 시골에 사시는 시아버지들로부터 그 명절에 며느리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네.
사실 이런 그 분위기가 몇 년 전부터 이 어느 전국의 어느 마을에 이런 재미있는 현수막이 걸렸더라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기는 있었는데요.
네.
오늘 한국의 한 언론사가 이 현수막을 내건 전남 진도군 의신면의 마을 이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실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해마다 명절이면은 도시로 나갔다가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반기는 현수막을 쭉 걸고 있는데
예.
올해는 좀 특별한 내용을 담아보자 이렇게 해서 의신면의 41개 마을 이장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네.
명절이 힘들고 부담스러워서 일부러 당직을 선다는 뭐 직장 다니는 며느리들의 이야기도 많고요.
네.
또 이번 명절 기간에 100만 명이 해외로 나선다는데 이 해외 여행을 가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을 뿌리치고 고향까지 내려오는 이 며느리들, 자녀들을 크게 반길 수 있는 뭔가 특별한 것을 해보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네.
시아버지부터 부엌에 나가서 일을 도울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집을 다녀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아주 분명하면서도 부드럽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하는데
네.
시어머니들의 질투가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리는 못한다라고 짬짬짬 옆에다가 그런데 그 설거지를 하시겠다고 했던 마을 어르신들, 시아버님들 실천은 하셨습니까? 궁금하네요.
하셨답니다. 예,
예.
하셨답니다. 의심면의 이장단을 비롯해서 이 마을 시아버님들이 부엌으로 출동하셨다고 또 기사 뒤에 쭉 쓰여 있는데요.
예.
며느리들의 웃고 행복해하는 그런 명절 분위기가 바뀌니까 당연한 일이라는 인터뷰 내용이 함께 실렸습니다.
네.
올해 추석으로 끝나는 그런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명절에 설거지, 가족 사랑을 실천하는 시아버지 담당으로 그러니까 뭐 어떤 부엌에 남자들이 가는 것이 남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가족의 평화와 화목을 위해서 배려하고 솔선수범하는 시아버지들 명절 특별 행사로 좀 자리를 잡았으면 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덧붙여졌습니다.
네.
시골 사시는 시아버지들의 며느리들을 향한 구애. 이 올 추석의 훈훈한
네.
명절 분위기를 만든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인구 밀도, 방글라데시, 이 대만에 이어서 세계 세 번째다. 특히 서울 인구 밀도가 가장 높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한국의 도시별 인구 밀도에 대한 자세한 그 수치도 나왔네요.
네네. 이 한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는 수도 서울이고요.
네.
다음이 부산, 광주, 대구, 인천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서울의 인구 밀도는 1제곱킬로미터에 16,30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곳은 강원도, 그러니까 1제곱킬로미터에 90명이 살고 있는 곳인데 강원도에 비해서 서울의 인구 밀도가 182배 더 높다는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네.
서울의 인구 밀도는 인구 1천만 명 이상의 세계 주요 도시 중에서 40위 수준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게 일정 기준의 땅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복잡한 도시다 이런 의미인 거죠?
네. 뭐 서울도 복잡하다고 생각했는데 서울보다 더 복잡한 도시가 뭐 30여 개 도시가 더 있다고 하니까
네.
그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기사였습니다. 그 2015년 기준으로 인구주택 총 조사를 보면은 서울의 인구가 1천만 명에서 좀 내려왔습니다. 990만 4천 명이고요. 이 한국 전체 인구의 19.4%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 5명 중에 1명은 서울 사람이라는 겁니다. 서울의 땅 면적은 605제곱킬로미터고요. 한국 전체 국토의 0.6% 정도입니다.
예.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세계 뉴스, 미국 뉴스, 뉴스 따라잡기 보내드리겠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왔죠. 미국 언론은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서 후보들의 지지율을 보도하면서 특히 각 주의 지지 성향을 분석하곤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특정 정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해오는 주가 있는가 하면 선거 때마다 바뀌는 곳도 있습니다. 미국에선 이렇게 주의 특성에 따라서 이 50개의 주를 이른바 블루 스테이트, 레드 스테이트 그리고 스윙 스테이트 이렇게 구별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뉴스 따라잡기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 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